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두 번이나 쉬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제가 어디를 다녀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책 읽기 20분을 할까 하다가 또 무슨 혼자서 뭐좀 유난 떠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쉬었습니다. 도시 문명의 꽃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챕터 3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챕터 4와 5를 읽겠습니다. 챕터 4가 정복과 혁명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캐피탈스 컬처 콜로나이제이션 앤드 리볼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0년에서 1800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대도시의 빛과 어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제는 Urban Growth and its Consequences in an Age of Industrialization, 1800년에서 1914년 1500년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때까지를 이제 4장 5장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4장은 1500년에서 1800년까지, 이때는 대체로 보아서 근대라고 하는 시대, 이 시대의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어긋남이 없겠습니다. 근대 도시가 형성된 시대다. 고대 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는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고, 85페이지에 보면은 근세시대에 접어들자 유럽의 수도들은 중앙 집권화 정책의 수혜를 입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갔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두 줄 밑으로 내려오면 국가의 형태가 확고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덕분에 도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대 도시들은 간단히 말하면 국가와의 연관 속에서 발전하고, 즉 도시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서부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외 식민지 개척 활동을 열심히 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겠죠. 규모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나 파리와 런던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런던이라고 하는 런던. 그래서 런던과 파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했고, 건설붐이 일어나고 7세기부터 8세기 초반까지 파리는 엄청난 건설붐이 일어났다. 그런데 7세기부터 8세기 초반,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유념해서 봐야 할 점은 뭐냐면, 90페이지에 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런던과 파리에서는 공론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요 점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만이 아니라 공론장이 성장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징에 더해서 다른 특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론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론장, 유럽 지성의 수도라고 하는 옛 지위를 얻었다. 이 시기에 파리는 유럽 지성의 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몽주의가 바로 이런 것에서 성장해 나왔겠죠. 그리고 런던에서는 커피하우스 문화, 런던의 공론장에는 파리에 비해 훨씬 널리 확산된 커피하우스 문화가 있었고, 신문, 잡지, 출간되는 책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중간에 보면 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계몽주의는 영국에서도 뿌리를 내렸는데 특히 철학자 데이비드 흉과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고향인 에든버러가 주무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런던과 파리가 근대 국가로서는 단연 선두에 나섰지만, 그 특징 중에 유념해서 봐야 될 지점은 바로 이것, 즉 공론장이 형성되었다 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근대 도시들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대 국민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는 국민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전환해 들어가는 점이죠. 그래서 식민 도시들을 해외에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인도나 중국은 식민 침략을 받기 전부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활발하게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사실 18세기쯤만 해도 유럽보다도 아시아가 훨씬 더 발전된 여러 가지 국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점차 18세기 말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식민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식민도시들 중에서도 유념해서 볼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거나 그럴 때 지정학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하고, 예전에 우리가 지정학에 대한 책을 읽을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100페이지에 보면은 말라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항구 도시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러한 국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라카였다. 예, 말라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말라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안으로 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말라카를 알고 있는 거죠. 말라카 오늘날에는 아주 휴양지로 좋다고 합니다. 글쎄 휴양지로도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말라카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또 식민도시로 만들어서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을 세웠는데, 여기를 이제 다시 뉴욕이라는 이름으로 재통합되었다. 영국인의 손에 넘어갔고, 그래서 오늘날의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런 미합중국 동부 지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의 유명한 큰 대도시들이 바로 이때 생겨났다. 예, 이것이 정복과 혁명의 시대에 나타난 도시의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대도시의 빛과 어둠. 예, 제목처럼 좀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산업화 시대의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00년에서 1914년. 중요한 점은 19세기에 첫 110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 중부유럽, 미국, 일본에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각 국가의 전체 인구 대비 도시 인구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도시의 발전이 산업혁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산업혁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을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중앙집권화나 새로운 민족국가의 설립처럼 다른 분야의 발전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를린은 민족국가의 설립의 반영이겠죠. 1800년에서 1910년까지 12배나 성장했다. 그러니까 18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 도시 거주 인구가 40%를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수치죠. 40%가 넘어가면 산업화의 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디 그로스 슈타트, 더 빅 시티 라고 지칭한 대도시들이 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상관관계가 있죠. 신석기 혁명이 일어난 덕분에 고대 도시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도시가 급증할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급증할 수 있는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공장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장. 당연하게도 도시와 산업혁명 사이의 연관성이 이제 중요한 고찰 요소가 되었는데, 이러면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건물이 몇 개 있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19세기 도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인구가 밀집하고 빈민가가 문제되고 도덕적인 뭐 이런 풍습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도시의 문제를 다룬 저작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저작 중에 하나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프리드리 앵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걸 좀 제가 좀 유념해 둬야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도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지역의 건물이나 길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런 걸 다 묶어서 이제 도시 환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환경이라는 말. environment.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환경 운동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깨끗한 물과 공기 뭐 이런 것을 생각하죠, 대체로.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아,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러면 꼭 그게 건물이나 또는 도로나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도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럴 때는 빈민가도 심각하고 공기도 더럽고 또 도시 사람들의 도덕감도 좀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에서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시를 생각할 때 그 환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다 그러면 뭐 좋은 학교가 있고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것들, 뭐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에서 그것이 생겨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해서 꼭 그것의 총합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환경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도시의 위생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성, 분위기, 또는 문화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환경이라고 할 때 그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시 환경공학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게 꼭 공학적인 접근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소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1차적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무슨 건설, 도로 건설이나 뭐 낡은 지역을 갖다가 뭐 재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전부이겠는가? 낙후라고 낙후된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것 안에 전부 다 들어가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이때 등장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124페이지에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도시 개혁자들은 더 큰 야망을 품고 국가나 시 당국의 산하로 운영되는 좀 더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오스만 남작의 지휘 아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훨씬 더 전면적인 도시 개조 프로그램, 이게 전면적인 도시 개조 프로그램이 이게 물론 이제 오스만의 파리 그 도시 개조는 물질적인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파리라고 하는 곳을 오늘날의 모습이 사실은 오스만의 그 지휘 아래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파리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스만 남작의 전면적인 도시개조 프로그램의 결과 생겨난 것이 이제 상수도망이고 그런 거죠. 또 이제 가스 사업, 전기 사업 뭐 이런 것들, 또 도시의 대량 운송수단 이런 것들.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면은 맨 마지막 문단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 기회가 더해지자 도시는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요게 환경이죠.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매력적인 환경으로 변했다. 예.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음식, 음료, 음악, 연극 등을 소비하고 전문가나 애호가가 즐기던 운동 경기도 도시 거주민의 레크레이션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이런 이제 대부분의 레크레이션 문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의 문화가 여기 덧붙여지면서 쾌적한 시설과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했는데 이런 것 전체를 우리는 묶어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 도시 문명의 것을 5장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6장과 7장을 하면 도시 문명의 것을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장, 7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책을 또 하죠. 이어서 할 책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읽기 2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